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햇볕이 따사로운 어느 봄날 푸른 풀밭에 풀내음이 가득합니다. 노란색 나비가 동산을 날아다닙니다. 곳곳에 고개를 내민 꽃방울들이 푸른 잔디 위에 자리를 잡고 정겨운 새소리도 가끔씩 들립니다. 산들바람과 더불어 초록의 푸르름이 코코트로 전해지는 이곳, 그곳에 작은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비석 옆에는 작은 봉분이 있고 거기에 이름 석자가 적혀 있습니다. 낯 익은 이름 하나가 묘비에 적혀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서 자세히 보니 거기에 나의 이름 석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내 인생이 끝나고 처음 맞는 봄날은 아마 이런 전경일 것입니다. 나 이름 석자가 묘비에 새겨진 후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긴 여정을 걸어왔으며 쉼없이 분주히 걸어왔던 나의 삶이 끝나고 나면 정말 이 땅에는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나의 죽음 이후에 무엇이 남아있을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차례 이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이제 작별을 얼마 안 남겨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로 인해서 대단한 명예를 얻을 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할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대하던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자유, 이스라엘 회복을 예수가 이뤄낼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면 다들 한 자리쯤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뒷자리에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기치 못한 죽음에 이별을 당한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에 빠졌을지는 예수의 죽음 이후에 그들이 행한 행적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고향으로 내려간 제자들도 있고 절망감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 두 명의 제자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떠났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생각했던 계획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절망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이 접한 더 충격적인 소식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심한 허탈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래도록 머무르지 않으시고 곧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남은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얼마 남겨두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셨겠습니까? 36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그 무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입술을 여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앞으로 승천하신 후에 본인 없이 살아가게 될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것, 그 첫 번째는 평강입니다. 여기에 나온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단지 의례적인 인사의 말씀으로 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에서의 설명을 보면 이 말씀은 단순한 의례적인 인사의 말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183초. 요한복음 20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우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을 보시면요, 분명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21절에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자주 인사할 때 사용했던 말이기도 하지만 부활하셔서 오신 그 예수님은 단지 반가움의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인사말이었다면 19절에 이어서 21절에 또다시 반복해서 그 말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주님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에 대한 불안으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에베소서 2장 14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1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이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15절에 보시면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거기 화평에도 한번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평안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또 평안에도 한번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화평, 화평, 평안, 평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평강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이 화평이란 말은 평화와 같은 말이고 평안 또한 평화와 같은 말입니다. 하신 일을 동사형으로 강조할 때는 화평이라 쓰고 명사형으로 쓸 때는 평화라고 씁니다. 그래서 평화는 화평과 같은 말이며 또한 평안, 평강과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에서도 Peace be with you. 평화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동의어죠. 에베소서 2장을 정리해보면 평강이, 평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시냐 하면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과 하나님을 이미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신 화평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던 사람을 하나로 만드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로 또한 화평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사람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평화의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평화를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까이서 목격한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은 스스로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의 화평이 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신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가 나귀를 타고 가셨던 모습을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묘사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0절에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을 화평을 전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평화는 우리가 아는 전쟁이 없는 잠시 동안의 평화가 아닌 완전한 평화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요. 옆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이요. 내가 속한 단체와 내가 속한 조직과 국가와의 평화요. 안으로는 내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이 땅에 홀로 남게 될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신 평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찬양이 그 찬양이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평화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라고 불렸던 시대가 있습니다. 기원전 27년부터 기원후 180년까지 로마의 평화의 시대로 불렸던 약 200년 동안 지중해 연안과 대제국을 이루었던 로마는 전례 없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외부와의 전쟁이 전혀 없던 이 평온의 시기를 우리는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수많은 식민지의 민중들은 로마 제국의 폭력과 착취로 인하여 전혀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평온해 보이는 때에도 평화는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임하는 그 평강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것은 둘째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본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이 결코 영으로만의 부활이 아닌 육체의 부활임을 증명하시기라도 하시는 듯 제자들 앞에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구운 생선을 직접 드시기까지 합니다. 왜 육체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단지 영으로만의 부활이라고 한다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예수의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 여전히 절망하며 패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당신의 부활이 오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줄 것을 아시기에 단지 영으로만의 부활이 아닌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당신의 육체의 부활임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죽음의 한계와 절망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늘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한계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그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체중에 찢겨지셨던 그 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내가 너희처럼 똑같은 육체를 지니고 죽었으나 너희를 위하여 부활하였다 라고 하는 소망의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에 결혼주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백인 남자분이 영국 선교기관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는데 결혼주례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주례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사역자들이 그 결혼식에 함께 참석하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온 사역자들, 선교사들, 그리고 독일, 스위스, 한국, 인도, 파키스탄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분들이 사역자들이 결혼식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결혼식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례를 보고 있는 사람의 이 피부색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외국에서 온 많은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영국 단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해보시지만 결국 느끼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일할 수 있는 영역이 이 영역밖에 없을까? 좀 더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름대로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동료 결혼식에 왔더니 그 결혼식을 주례하는 주례 목사님의 얼굴색이 아시아에서 온, 그것도 어릴 때부터 영국에서 자란 네이티브도 아니고 한국에서 온 한 목사가 주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식이 다 끝나고 피로연이 열렸었는데 외국에서는 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야기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당신과 같은 분이 백인 사회에서 백인들에게 주례를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당신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것 같습니까? 당신과 같이 나이 들어서 외국에서 온 사람도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격려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사셨던 그 예수님의 육체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은 바로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 유한한 인간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죽음의 한계를 넘으시고 그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또 한 가지는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을 통해 죄사함을 얻게 되는 이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의미합니다. 단지 내가 잘못했다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내가 원했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킨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가령 우리가 잘못했다고 부모님께 사죄하고 부모님께 빌어도 부모님이 현관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받은 삶,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7절 말씀은 그냥 회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진정한 회개의 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죽음의 한계와 저주, 그 치욕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참된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가능해졌습니다. 참으로 변화된 삶, 새로운 여정,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어딘지 모르게 잘못되어 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꾸짖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3일째 되는 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새로운 여정을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신 것은 평강을 남겨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을 다시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8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은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되었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었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회개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아직 다 성취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십자가 고난을 통해 예수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평강, 부활의 소망, 회개의 메시지,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곧 하늘로 승천하시게 될 예수님이 자신의 얼굴을 직접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경험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모든 일의 증인인가? 나는 그 모든 일의 목격자인가? 나는 고난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였는가? 나는 지금 회복과 용서함의 자유를 누리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이 목격하지도 못했고 그분을 삶 속에 지극하지도 못한 채 내가 아는 누군가의 증언에 의존해서 마치 내가 그것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목격한 것처럼 마치 경험해 본 것처럼 우리는 행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증인입니다. 내가 대단한 말솜씨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혹은 말을 심하게 더듬는다 할지라도 목격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어눌한 사람의 목소리가 거짓을 이야기하는 웅변가의 목소리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증언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제자들이 꾸며서 낸 사기라고 주장하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의 주장을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의 어눌한 목소리가 압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그 평강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의 회개의 메시지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나는 증인입니까? 미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법정에서 증언하게 될 증인을 위하여 증인보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범죄에 있어서 결정적 증언을 하게 되는 증인이 폭력 조직의 보복 사례나 심각한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면 미 법무성 소속의 미국 연방보안관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증인보호 대상자로 선정되면 우선 범죄 조직의 협박과 보복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새 이름과 새 생년월일이 기록된 신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갖고 있었던 운전면허며 자동차 등록증,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신용카드, 학교의 기록 등 증인과 가족의 과거의 신분에 관한 정보가 담긴 모든 기록이 다 소각되고 가족 수와 이주 지역의 물가 등을 고려한 생활비가 지급됩니다. 또한 증인의 능력에 맞는 새 직장을 60일 이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줍니다. 이 법이 1970년에 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7,500명의 증인과 9,500명의 증인 가족을 보호하는 데 약 4억 달러의 비용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4억 달러의 비용을 하나로 계산하면 약 4,250억 원입니다. 현장의 사건을 증언하는 증인을 위해 이만큼의 비용도 불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셨습니다. 49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이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이곳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서 실제적으로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을 보시면 106페이지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6절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예수의 메시지를 증언하게 될 제자들에게 미리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서 6절 말씀에 복음을 전할 때에 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장 뒤에 10장 말씀을 보시면 1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라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시면 여기에서는 12명이 아니라 70인을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1절과 9절에 보시면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9장과는 다르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언급은 없지만 그 9절에 보시면 병자들을 고치는 그 능력을 이미 부여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능력과 권세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46절 말씀에도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것이다. 그러니 이 성에 머물러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증인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더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잘 아신 바와 같이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제자들과 70인들이 마을로 나갔을 때에 권세와 능력을 입혀주셨을 때보다 한 걸음 더 발전되었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권세를 입혀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을 단지 복음 전도를 위한 능력과 권세의 확증으로만 이해한다면 이것은 코끼리의 뒷다리를 만지며 코끼리가 어떻다고 추측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신자반 4강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미 공부하셨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단지 능력과 권세를 무장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주시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우리와 더불어 함께 감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예수를 강력하게 증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증인으로서의 삶은 예수를 증언하시는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일입니다. 2004년에 김우현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팔복 시리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영상을 보셨을 줄 압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최춘선 할아버지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보아왔던 지하철에서 전도했던 많은 사람들처럼 이 할아버지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때로는 목발을 집으면서까지 종이 모자를 쓰고 광인처럼 복음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우연히 지하철에서 이 할아버지를 만난 김우현 감독의 눈에 띄어서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마치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이분은 1970년대에 김포 일대의 땅을 소유한 재력가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동경 와세다 대학을 유학한 지식이 있는지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에도 참여한 독립유공자였고 5대 국어에 능통한 목사였으며 그의 아들도 목사였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50년 넘게 맨발로 걸어다니며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던 그의 삶이 최근에서야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올려진 그의 다큐 영상이 400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영상이 책으로 출간되고 4만 권 이상의 책이 팔려나갔습니다. 그가 남긴 몇 마디 되지 않는 삶의 외침은 이렇습니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하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할아버지의 삶이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미친 전도자 라는 소리를 들으며 50년 동안 맨발로 살아온 그의 삶의 특이한 이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이 가르치고 있는 한 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떠난 그 자리에 누구의 이름이 남아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누구를 증언하며 살아왔습니까? 내 삶은 지난 고생과 역경을 극복하며 지금의 나를 이룬 내 자신을 증언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드러낼 만한 업적과 성과를 거둔 내 자신만을 증언하며 하나님이 나의 증언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계획하는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확정해 주시기만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예수를 증언하시는 성령과 너무도 거리가 먼 생활을 함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며 소멸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나를 드러내지 말고 주님을 드러내십시다. 주님을 나의 증인으로 삼으려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십시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회사,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과 단체, 가정 속에서 예수를 증언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동역하십시다. 언젠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햇살 가득한 날, 모든 장례식이 마치고 난 후, 얼마 후 조그맣게 세워진 봉분 옆 푸른 잔디 위에 묘비가 하나 세워질 것입니다. 그 묘비에 세워진 내 이름 석자를 보면서 누군가 보이지 않는 이름, 그 이름을 생각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랫동안 너무도 우리 자신의 틀에 갇혀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기만을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만을 바라며 내가 원하는 방식을 주님이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고귀한 일을 맡기신 것처럼 형편없는 우리도 이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겠습니까? 부족한 우리 인생이 편협한 나의 틀을 깨고 나와 이제 세상의 주인이 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는 없겠습니까? 주님,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평안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평안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암흑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통하여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변화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일상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수를 드러내시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케 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곳에 예수의 거룩한 이름이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